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요즘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남조선과 북조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고아와 과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 함께할 우리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반갑게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리브가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시편 75편을 읽으면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 시편 75편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같이 시편 75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복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이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스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라고 해요. 아주 큰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와중인데도 첫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1절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원어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개입하여 구원하거나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실 리가 없으니 미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군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맞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도 모두 벗어버리고 기쁘게 웃으며 지내게 될 거예요. 계시록 21편 3절과 4절 말씀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씻겨주신다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네요. 지금까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네, 우리 나오미와 룻의 마음의 상처들도 이렇게 치유가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과 나오미가 살았던 모압 지방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모압과 요르단의 거리는 약 100km 내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성인 남성의 경우에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여자고 또 나오미의 나이도 있으니까 1시간에 한 3km도 걸어가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하루에 5시간 정도를 걸었다고 한다면 매일 15km 정도 걸었을 테고 또 중간에 산이나 강을 따라가거나 험한 지형이었거나 비가 왔다면 아마 시간은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넉넉 잡고 열흘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룻의 교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룻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던 말을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는 말하기만 그친 게 아니라 울음도 그쳤어요.
자신을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을 룻이 거절한 이후로 나오미가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친척들을 만나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는 했으나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울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남조선은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발달되어짐에 따라 부모를 모시고 살기보다는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 따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는 한쪽의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남게 되면 우울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아들과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나오미에게는 절망과 죽음이 가장 가까운 벗이었을지도 몰라요. 한창 젊은 나이에 두 며느리들을 그 어두운 길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서 외로웠던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귀향한다고 해도 좋은 일이 생길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였다면 딸처럼 사랑했던 두 며느리들을 보고 두고 가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던 나오미에게 루스는 자신의 삶으로 나오미의 죽음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루스의 고백이야말로 나오미를 살리게 된 루스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루스의 헤세드가 바로 절망에 빠진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삶의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좌절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손을 내미십니다.
내 딸아, 아직 끝이 아니야. 여기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사람이 있어. 너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너의 가족이 있단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도록 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셨지요.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면서도 언약에 충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인애와 헌신이 바로 헤세드예요.
거듭해서 동행을 거절했던 나오미에게 끝까지 헌신하며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모압인이었는데 말이죠.
인자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마도 룻은 10년 이상을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게 된 것 같아요.
나오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담게 되었나 봐요.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으로 룻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룻의 고백을 꼭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대로 젊은 시절의 나오미는 아마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아가씨였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이상의 모압 생활과 아들과 남편의 잇따른 죽음으로 인한 고통은 나오미의 외모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이 겪은 괴로움에 대해 오르바와 룻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텐데도 그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고통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고통에 깊이 잠겨 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을 잘 못한대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에서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난 후에야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군요. 룻과 함께 귀향길에 오른 시간 동안 나오미의 마음도 점차 나아졌어요.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기쁘고 행복했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어요.
회복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나오미는 이제 텅 빈 상태로 돌아왔지만 텅 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부분이 있다는 말과 더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텅 빈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실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룻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룻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룻이 옆에 있었는데도 베들레헴의 친지들에게 나는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룻은 자기에 대해 개의치 않았어요. 룻에게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서운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보통 보리는 4월 말에 추수를 하는데요. 추수 때는 다들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풍년이 들면 말할 나위가 없지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잘 살긴 어렵겠지만 이제 나오미와 룻은 배가 고플까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룻기에는 나오미와 룻 외에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2장에서 등장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보려드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수확을 할 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었던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었죠.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룻이 도착한 밭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룻기 2장 1절에서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 외에 그가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자는 부유한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나와 있는 룻기 2장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은 들으시면서 우연히 그리고 또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마침 자기 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섬세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하심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좋은 주인이었던 것이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일을 할 때도 정말 기운이 나서 열심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처음 보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는 같은 집합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면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들 가깝게 지냈어요.
보아스는 처음 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말은 아마도 보아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여리고성 함락에 톡톡히 공헌한 아름다운 이방 여인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과 결혼한 라합은 아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몬 역시 유다지파의 지도자였는데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라합과 결혼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또한 보아스의 성품을 봐도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성품이 대체적으로 온유하고 순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을 사로잡았던 룻이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자기 어머니인 라합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라합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더라도 처음에 이스라엘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런 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안쓰러움을 룻을 보며 보아스가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이 보여준 헤세드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서 차츰 회복되어 가는 나오미와 또 룻기의 남자 주인공이죠. 보아스의 등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스스로가 통통 비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나오미의 삶은 많은 것들로 가득 넘치게 될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 루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까요.
우리가 상실감에 슬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배워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흘러 넘칠 만큼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뒤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배워주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 우리는 나오미처럼 새롭게 살아나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윤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 이제는 이제 조금씩 더워지려고 하는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남조선과 북조선, 그리고 북조선과 남조선이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북조선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그런 것들과 이제 남조선에 있는 기술이 더 합쳐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서린 자매님은요?
저는 좀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두 나라가 지금 너무 다르니까 갑자기 네. 합쳐지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그건데, 그래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면,
일단은 북조선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된 후에 남조선과 북조선이 잘 화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로 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대표하여서 이서륜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북조선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북조선 인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은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인데요. 예언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참 심오한 말씀을 하셨군요.
그렇죠. 심오하게 느껴주셨군요. 그렇지만 우리 정리해보면 진짜 간단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일곱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가 달라요. 쉽게 말씀하면 주체가 모두 다르다라는 건데요.
주체가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네 개 동사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즉 신자이고요. 뒤에 있는 세 개는요. 내가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떠나다, 스스로 낮추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세 개는 주체가 이 땅에 있는 신자이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칠지라. 이렇게 세 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정리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네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를 보면 뭘까요?
첫째는 하늘에서 들으신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을 고치시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오셔서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질 말씀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내 눈이 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이군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거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쳐줘야 하는 이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 한 개인의 인격의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또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되어 있는 깨어진 아픈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단절된 깨어진 가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터가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거쳐주실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교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인 북조선과 남조선도 될 수가 있겠네요.
아멘입니다. 예언 자매님과 서윤 자매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 그런데 이 땅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서 무척 아파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소망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땅이 많이 아픈 거죠.
그렇죠. 이 땅의 청년들은 태폐와 향락을 선택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금의 청춘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눈 딱 감고 그릇된 것이라고 취하는 결정을 하면서 살고도 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은 북조선, 남조선 우리 모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남조선은 물질주의하고 성공주의, 향락주의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죠. 북조선은 북조선 나름대로 북조선 신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남조선, 북조선 모두가 다 아파요. 우리 그 모든 땅이 아프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남조선과 북조선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아픈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래서 먼저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조선과 북조선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통일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남조선, 북조선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온 지구촌의 선교를 함께 완성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먼저 남조선과 북조선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한민족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 땅을 고치는데 누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길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고치고 교회를 고치고 사회를 고치고 국가와 민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셔요.
아멘.
둘째는 스스로 낮추라고 하십니다.
아멘.
셋째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땅으로, 사회 속으로, 국가 속으로, 그리고 가정과 교회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언자매님 소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네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거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스스로 낮춰지는 겁니다.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내 의견과 내 의, 내 사랑, 내가 가진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도 해요.
아, 두 분 귀한 고백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는 거죠. 즉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낮아진 마음이라는 건데요.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 우리 예언자 매님 읽어줄래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낮아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낮아져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병들어 있고 말로는 겸손이라고 말하면서 굽신굽신하지만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도 속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 그래요. 계속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겸손하고 착한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자매님의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구원이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 유명한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높아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낮추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마치 이 땅은 감옥 같을 것 같아요. 무엇을 열심히 해도 아무 열매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돈이나 인맥, 나 자신까지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낮아지는 삶이겠네요.
아멘입니다.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남조선, 북조선 모두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1907년에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컸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저는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에는 내가 나를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말씀인데요. 뭔가 마음과 하나님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언자매, 서륜자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원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 예언자매님이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은 말씀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 병들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되찾고 생명 흘러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돌고 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수많은 자기 생각, 수많은 음악, 수많은 문화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전염병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염병에 아무런 영향도 안 받을 테니까요.
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게 됩니다.
아멘.
은혜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나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은 것이나 은혜받은 거 있으면 우리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북조선과 남조선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를 상상해봤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이제 4장 2절 말씀처럼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지고 치유되고 곳곳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북조선 성도 여러분께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담대하고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남조선과 북조선의 통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처음에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서로 남조선과 북조선이 치유함이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가 우리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바라여 주시기를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서륜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일상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제가 살고 있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들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 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 한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속히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같이 역사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방예배를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든든하고 저